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예, 그 이름이 익숙치 않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행하신 그 전도 설교인데요. 오늘 이 사도께서 행하신 이 전도 설교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행하신 여러 편의 전도 설교가 나오는데 이 완전한 이방인, 빛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에게 행하신 그 전도 설교 중에서는 가장 자세하고 상세한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완전한 이방인, 회당에 있는 이방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에게, 빛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에게 사도께서 전도를 목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행하신 그 가장 상세한 설교가 들어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당히 많이 참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께서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전도 설교는 실패다. 사도 바울 여기 전도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란 말도 안 나와요. 눈여겨보시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1절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됐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이 전혀 안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해당해서 행한 사도 바울님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어쩝니까?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그 해당에서 행하신 그 설교의 요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사도께서 행하신 이 해당에서 행한 설교의 핵심, 요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완전한 이방인에 행하신 그 전도 설교를 보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전혀 기역자도 등장 안 합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설교하셨던 그리스도는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뭐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이방인들은 선지자에 대한 약속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싹 빠져 있고 구약 성경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히려 그 문구를 인용하죠. 야, 너희들이 말하기에 어떤 시인이 그러면서 헬라 문학의 어떤 문구를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심판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를 세우셨는데 이 심판자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인데 이분이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으니까 이분이 곧 예수님이다. 아직 그리스도란 얘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이나 어떤 주석가 성경을 주석하는 어떤 교회 학자들은 사도 바울께서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전도 설교는 실은 실패했다. 그리고 전도 설교를 잘못하셨다. 사도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님의 전도 설교에 대해서 혹평을 내요. 사도 바울님께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 설교를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빠졌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지 않느냐. 피 흘리심, 속죄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그 전도설교 후에 상당히 이제 그 후회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느끼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하시는데 고린도에서 선교하실 때는 오직 십자가의 도, 오직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직 십자가만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디서 십자가의 도만 전했냐 가졌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에게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선교하실 때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셨구나. 그 왜 오직 십자가만 전하셨냐? 보니까 그 앞에 아레오바고 전도설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를 뺐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거의 없고 그 실패해서 크게 이제 뭔가 느낀 것이 있으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만 오직 전하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안 맞는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쪽을 강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의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냐? 파벌이 있고 파벌이 있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이게 교회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고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오만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였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자기들을 높이고 세상 영광, 세상 지혜를 추구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누가 지혜 있는 자들이냐 문벌 좋은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짧은 어리석고 비천한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의 선생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냐? 이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를 모른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도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처럼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너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고린도전서는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지혜로우며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서를 쓰실 때는 교만하고 높아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 그리스도를 다음도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처럼 고린도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뒷부분에는 십자가 말고도 다른 게 없냐? 아니죠. 고린도 전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있습니까? 뒤에 부활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곧 세상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해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문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들의 문벌, 학벌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이지 사도행전에서 17장에서 사도께서 십자가를 뺀 설교를 해서 실패해서 그 다음에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그런 것은 사도행전 문맥이고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께서 아레오박에서 딱 맞는 아주 지혜로운 전도 설교를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있어요. 거절하는 자들도 있고 그 결과를 보면은 평가를 보면은 그 사도께서 다른 해당에서 설교를 전도 설교를 하는 것하고 결과가 같아요. 믿는 자들 있고 조롱하고 대항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얘기지 사도께서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의 그 오직 십자가만 전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짜 맞추면은 안 맞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실패를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또 잘못된 걸 알고 오늘 본 말씀을 신경을 쓰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 이제 문제를 보십시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바울 사도께서 아덴에서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아테네.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아테네로 하면은 알아듣기 좋잖아요. 아덴 하면은 아테네하고 아덴 하면은 아덴이 뭔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굳이 아덴이란 말 쓰지 말고 그냥 아테네로 번역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애굽도 애굽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집트라고 하시면 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좋지요. 자, 아들에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기다리시다가 마음이 아주 격분해졌죠. 사도 바울님의 마음이 격분해지고 아주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16절에 답이 나와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졌어요. 마음이 격분해졌다 그 말입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마음이 아주 분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제 우상을 보고 왜 사도께서 마음이 격분해지고 분한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우상을 보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들한테 돌리고 있거든요.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올라온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저러제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저러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버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독,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모독하면 나를 모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인데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 참신이라고 이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주고 복을 준다고 하면 그순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마음이 격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격분해져서 그다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마음이 격분해지고 분한 마음이 가득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상들을 망치 들고 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버린 것이 아니고 옛날 텔레비전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당군상을 학교인가 어디에다가 막그 우리 민족은 당군의 후손이다 하고 이제 그 국민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우리는 당군의 혈통 아니냐, 우리가 한 조상, 한 혈통 아니냐 하면서 당군상을 갖다가 학교 전체든가 하여튼 어디다가 막 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기독교 우리 저 신자 어떤 분들은 그 당군상 목을 잘라버렸죠. 그런 것들이 뉴스에 가끔 났지요. 예. 그분들의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목을 자르면 안 돼요. 동상을 망치로 때려 부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제사 지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사상을 엎어부른다든지 막 아버지가 제사 드리니까 그 제사상 엎어부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서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망치를 들고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부숴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제사상을 엎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아버지가 다시는 제사를 안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귀신에게 돌리는 모든 그런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도록 싹 바꿔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단군 동상 목을 갖다가 베어버리고 동상을 부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니 그 사도 바울께서 행하신 행동도 알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분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께서 나타나 가지고 회당이든지 시장에서든지 하여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주 날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날마다 아주 분한 마음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주 끌어올라서 그래서 날마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 1번 문제죠. 예. 그것이 16절과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뒤에 보면은 논쟁하고 토론하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MBC, KBS 시사 토론 한 것처럼 여당, 야당 의원들 모셔놓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토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토론식으로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아레오바고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질문에 반박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논쟁에서 이겨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되는 것이 역사심으로 되는 것이지 단순히 예 단순한 어떤 토론에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더욱 열심을 내서 유대인 해당이든지 이방인의 하여튼 시장에서든지 날마다 가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나오죠. 뒤에 보면은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들과 논쟁하는데 토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부활을 얘기했다.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부활을.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 날마다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셨는지 이들이 하는 말이 이 말쟁이가 얼마큼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이 말쟁이가 약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잖아. 이 말쟁이가 말쟁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지 이 말쟁이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말쟁이라고 그러죠. 만나면 예수님 얘기해. 그와 비슷하게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께서 날마다 예수님 얘기를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까? 이 말쟁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말쟁이가.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이야기하려는가 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 3번 철학자들이 바울 사도님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날마다 날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약간 그 비난 쪽에 말면서도 약간은 흥미가 있는 얘기도 있죠.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떠드는가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만 부활을 열심히 얘기하고 저 말쟁이가 근데 도대체 예수님하고 부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혀 이전에는 못 들어본 얘기 아닌가? 새로운 어떤 교훈이 등장했지 않는가? 새로운 사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한번 그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님을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3절에 있는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이유가 그것이죠. 그 얘기가 나오죠.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3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인지 자세히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여기를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세계 일반 학문에서 공부할 때 나오고 철학 공부할 때 나오고 중고등학교도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 스토아 사상에 매료된 그 중국의 그 로마의 유명한 황제도 있어요. 그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제 기억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쓴 명상록이 있어요. 그 스토아 철학자 사상에 아주 심취된 황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또 제일 전쟁을 많이 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전쟁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그 죽인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스토아 철학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일종의 자연주의라.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고 명상록을 쓸 만큼 그런 황제예요. 자, 그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아레오바고에 이제 쓰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4절, 아레오바고에 생하신 바울 사도님의 전도 설교의 도입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시작할 때이 부분이 중요하죠. 어떻게 도입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실 때 처음부터,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쩝니까? 처음부터 심하게 책망하고 그런 게 시작을 안 하셔요. 심하게 책망 안 하시죠. 예.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심하게 책망했다 못 알아들을 얘기예요. 우상인지도 모르죠. 자기들은 그들이 우상을 자기들이 신들로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우상을 섬긴다고 심히 책망하는 말투로 직접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신전들도 많고 재단도 많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요.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내가 두루두루 너희 신전들을 살펴보니까 한번 내가 돌아봤는데 두루두루 봤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들에 보니까 종교성이 많구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예, 종교성이 많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씀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어떤 의미로 막 비판해 불고 부정적으로 하면은 아예 들을 마음과 귀까지 싹 닫아버릴 것인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아주 종교성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종교성은 많은데 너희들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 같구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제부터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셔요. 예, 이렇게 복음 전도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출발점이고 이방인에 대한 접촉점이에요. 이 부분에 상당히 예. 그러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분이시냐? 알지 못하는 신은 곧 이제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이냐면 그다음 이제 쭉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로 먼저 이야기해요. 창조주에서 그다음 나아가기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사람도 만드셨겠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사람도 지으셨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 그리고 거기 보면 만물인데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생명의 주 하나님으로 나아가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아갔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와 그리고 그들의 연대, 시간을 정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역사를 분명히 주관하신 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창조주, 그리고 신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이시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역사를 끝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역사를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함으로 설교를 끝냅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최후의 날, D-Day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정하셨고 그리고 심판자를 정했는데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역사의 끝,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설교가 상당히 논리 정연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렇게 진행돼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신전 안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새겨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들도 싹 간접적으로 비판하시죠. 아주 사도 바울께서 명설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딱 맞고 이방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이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상황을 꿰뚫어 보이고 아주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설교를 하시고 계세요. 이방인들의 꼭 필요한 설교를 아주 지혜로운 설교지 사도 바울께 한 이 설교가 실패한 설교가 아니에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설교고 명설교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를 정하셨으니 이 심판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 예수님에게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얘기하죠. 이래야 맞죠. 지금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오셨으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셨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통이 되게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못 들은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해봤자 어리석은 그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못 알아들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 이방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이지 성경에서는 주님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가 못 알아듣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하나님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날에 만물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시고 이분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으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예수님 이분이 곧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래야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해봤자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것은 못 알아듣는 언어를 복음을 설명해 놓고 그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복음을 제대로 잘 못 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꼭 100% 올바르게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의미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잘 하셨어도 전도 설교 잘 하셨어도 여기 보니까 거절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큼 예수님은 설교를 잘하셨겠어요? 마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얼마큼 설교를 잘하고 요한복음 같은 면 어쩝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로 말씀하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참으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못 하셨는지 다 가불어. 다 가불 거안 남아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많이 먹이셨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열심히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이 헛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 것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처럼 증거해서 믿도록 하는 표적인데,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이렇게 따라오고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러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빵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함께 무리들이 다 가불죠. 유대인들은 피가 거리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못 하셨는지 다 가불으셔.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싹 가불고 몇 명 안 남아. 예수님 설교 완전히 실패지요. 싹 가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부니까 베드로 제자들에게도 묻죠. 야, 너희들도 다 가려냐? 너희들도 나를 떠달려고 너희들 하냐? 다 가불고 몇 명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대장이죠. 캡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답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딱 말하잖아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제자들 빼놓고는 다 가불고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실패한 것인가? 그 많은 무리가 따르면 성공이고 안 따르면 실패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건 아닙니다. 그런 거 판단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돼요.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따르면 우리가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따르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느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런 것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지,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의 심판정에 설 것인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판정할 것인지 주님의 눈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주님의 눈에서 눈으로 자기를 평가해야 되지, 사람들을고 여러분 자신들이라든가 많은 무리들 우리를 따른다고 해서 그런 걸로 우리를 점수를 주고 그런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고 열매가 적네 많네 하면서 우리는 실패했네 성공했네, 목회에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큰 교회를 지고 많은 무리들 따르면 목회 성공한 것이에요. 20년, 30년에도 숫자가 50명이면 실패한 목회고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는 평생 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딱 제자들 12명만 거두고 다 실패했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고 그 주님의 평가다. 사람의 평가하고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거나 또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의기소침해지셔도 안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을까요? 그런 것을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따르면 그것으로 우리 복음이 맞구나 하고, 숫자가 적으면 우리 복음이 안 맞구나, 그것으로 복음을 평가하려니까 안 맞는 것이죠. 방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다 가불고 없다 한다니까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자, 5번까지 풀었고요. 6번, 전도설교를 요약해보시오. 6번도 풀었습니다. 7번, 전도설교의 결론과 곤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작정했고 심판의 날에 심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다. 확실한 심판자를 하나님이 그자는 보여주셨다.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확실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돌이켜야 돼요. 8번, 사도님의 전도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셋이지요. 요약하면은 거부하든지 거부한 무리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종한 무리들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터인데, 네, 질문이 있으면 이제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요한 형제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복음의 언어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가 할 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참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께서 완전한 이방인, 빛이 없는 이방인에게 행하신 대표적인 그 전도설교의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방인들에게 맞는 설교예요. 복음이 요약되어 있고 이런 점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응용을 해야 되겠죠. 딱 이대로가 아니라 응용을 해야 될 것이에요. 복음의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를 살리면서 응용을 하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예요. 예. 자, 질문 있으면은 하십시오.
목사님, 그 27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하시지 않아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건지 저는 좀 이게 좀 되게 궁금해. 이게 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문맥상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건요.
별로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았어요.
예. 언뜻 보면 그런데요. 27절을 보면 26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27절 보면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27절은 26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주지를 하나님이 사람이 그할 거주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의 경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땅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좀 압축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는 말 요점이 뭐냐면은 27절과 28절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요점이 뭐냐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까이 계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요점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까이 계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 사람의 거주지와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들이 더듬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 이쪽이 강조예요. 이것이 많이 압축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강 집사님.
네.
예,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논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처도 주시고 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실기도 주셔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먹을 것 많이 주시잖아요. 선한 열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그들이 찾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러지를 않고 아무 관심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것이죠. 그걸 말씀합니다.
네, 에둘러서 좀 어떻게 보면 에둘러서 책망하신 네.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표현에 상당히 많이 너무 많이 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강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압축되어 있죠, 굉장히 좀. 함축되어 있죠. 함축되어 있다고 한 게 낫겠어. 함축되어 있죠, 굉장히. 또 질문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 본문 그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이 그 약간 그 신학 그러니까 신약 관점의 어떤 복음적인 느낌보다 그 이렇게 창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주제 창조 세계 주제시고 뭔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 게 약간 그 구약 그러니까 구약 관점으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신약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신약까지 다 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의 진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창조,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역사의 진행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역사의 끝, 완성이 있잖아요. 완전히 역사잖아요. 창조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까이 계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죠. 설교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네.
그런 의미로 창조부터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세상 끝날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구약, 뭐 그런 그리스도 얘기는 싹 빠져있고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신 역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딱 이렇게 돼 있죠. 요약하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축되어 있고 함축된 것만 생각할 것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명설교셔요. 실패한 설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 지금 여기
예.
현대 유대인들이 약간 그 이제 뭐그 마지막 심판이나 어떤 회개나 이런 관점을 빼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예.
다 이제 비슷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오늘
그렇죠.
인류 현 네. 그러니까
예, 그것은
그래서
그 앞에
네.
부분까지는 이야기 딱될 거예요.
뭐딱
예.
그래서 약간
그렇죠.
뭔가 구약적인 뭔가 관점에서 그냥 끝에 약간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약간 그 어떤 그 지금 뭐그 어떤 나비는 이렇게 성경을 세상 사용 설명서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한 설명서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약간 뭐 느낌이 그리고 뭐 모든 인류 뭐 한혈통이다 이것도 어떤 여럿인 하나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유대인이 좀 그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좀 그런 얘기 들어서 약간 관점이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적인 관점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딱그 전체 구약 역사랑 해서 이렇게 딱 두루두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아담 얘기를 하는데도 아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아담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그냥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의 우리가 다 후손이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싹 뺐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굉장히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혜로우신 거예요. 자, 예.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
끝나기 전에 하나만 여쭙 이거
예.
바울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저는 그 바울이 이제 격분했다는 말씀 듣고 이제 결론에서도
예.
우리가 지금 뭐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쳐다보면 안 된다고
예,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인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들과 뭔가 논쟁이 있을 때 내가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뭐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격분한다는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탄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뭐 사회나 이런 것들 전부 흘러가는 건 내가 탄식을 하겠는데 그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이제 전달해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좀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날까 막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는 충분히 제가 이제 설교 말씀 들을 때아 내가 거기까지 내가 이 탄식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못 바라봤구나 이런 건 알겠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딪힐까? 이건 진짜 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막 그럴 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들을 우리가 참조하고 모델로 하고 지혜를 많이 이제 모아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집시다. 제가 설교를 한 이유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또 명절 되면은 다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원래 저래.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단히 끝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재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재능,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들이 숨쉬고 있는 호흡. 그들의 육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아버지시가 선물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쉽게 들자면은 수준을 좀 떨어뜨려서 이진석 집사님 아버님이 예, 그 부자셔가지고 금은보화라든가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나눠줬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그 치료도 해주시고 모든 거 필요한 것들도 다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입 싹 씻어본다 그 말이에요. 이진석 집사님 어쩌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애매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이 나를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뭐 싸우다가 아버지 부모님 욕하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공격이나 어떤 저항이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들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격분해서 어떻게 내가 거기서 삐집고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좀 맞다는 면이 예. 예. 맞다고 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집사님 예. 예. 사도 바울께서 격분한 상황을 모든 상황에 다 격분하고 이렇게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상에 때 돌리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뭐냐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분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야 될 영광을 저러니까 우상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이제 그 문제예요. 이 집사님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분노하니까 열을 내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질 내불고 성질 내불고 망치 들고 가고 막 부숴불고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질투 이런 걸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그럼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이방인들에 따라서 집사님 지혜로워져야 되고 상황이 틀려요. 집사님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답변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에 접근할 때 이방인들의 그 상황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절망적인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요새 말하면 우리나라에 부동산 강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망이잖아요. 그럼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해봤자 먹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집사님 주변에 들려있는 이방인들인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 틀려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맞는 그 상황에 적합한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께서 지금 아레오바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즉흥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설교가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생각하셨겠죠.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들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전하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사도 바울께서도 고민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전하기 전에 이런 이제 복음의 내용들은 어쩌겠습니까? 복음의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들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의 내용이 예, 틀리게 복음이 상황에 맞춰서 나오게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형 선고를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 경우가 있겠죠. 병이 심히 중병이 들어서 얼마 못 살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러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지진 창조주 하나님께서 쭉 이 얘기를 하고 설명해야 되겠죠. 죽음이 모든 끝이 아니며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이 끝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다. 소망이 있다. 암 걸려가지고 그것도 말기암 걸려서 의사들도 손 놓고 이제 얼마 살 날이 없어. 복음만 희망이잖아요. 집사님. 이 경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나오죠. 나오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해야 돼? 강조를 어디다 둬야 될지? 영원한 생명, 부활에다 강조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 안 하셔도 돼. 부활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죽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일으키셨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생명을 일으키셨는지, 예,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땅에 예, 부동산이라든가 이 땅에 은과 금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청년들한테도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알겠죠. 눈에 보이는 은과 금, 이거 썩 이런 거, 세상의 영광, 이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이 세상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있으며 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이것을 그들이 평생 동안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뜬구름이 되어오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젊은이들의 상황에 복음을 얘기해야 되죠. 복음은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경우마다, 상황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샘플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못 말더라도 샘플을 하면은 우리가 상황에 맞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100% 잘해도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논리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들의 싸움이거든요. 마지막에 영들의 싸움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성령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거든 어둠을 벗겨서 그들의 눈을 벗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논리나 단순한 설득력이 아니에요. 논리나 설득력이 아니니까 그러면 논리가 없어도 되겠네요? 이 말은 또 아니에요. 논리가 없으면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데요? 설득력도 없으면 논리와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논리와 설득력, 체계 다 갖추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만반에 준비는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진석 집사님 질문한 것하고 연계시켜서 그걸 이해를 해보면, 오늘 제가 26절, 27절 말씀을 좀 주목한 이유가, 처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또 했던 그들이 모르는 신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듬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는데도 너희들이 그 더듬어 찾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 잘 설명하는 이런 27절, 28절 이어지는 이 부분이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반전시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너희들도 찾을 수 있는 분임에도 그냥 모르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끝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이 중간 부분에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심오하고 또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고 만날 수 있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신다. 연계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 그 바다로 출항하고 그러면 항상 뭐 제사 지내잖아요. 그들은 이제 용왕을 섬기잖아요. 이제 쉬운 언어로 하면은 바다에 해신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인들도 바다는 바다신은 포세이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야 되겠죠. 바람과 바다의 파도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시는 너희들의 해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신데 이쪽으로 하면은 될 거예요. 연계가 되지요. 이분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바다에 용왕이 있고 바다에 포세이돈이 있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복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람에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을 주관하시고 이분을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접촉점을 형성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산을 타는 사람들도 산에다가 또 제사 지내고 받느냐 또 산신이 있는가 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얘기겠죠. 너희들이 보니까 산신을 섬기는데 그 산신이 누구냐 하면 되겠죠. 너희들이 높은 산을 오르고 그 높은 산에서 너희를 안전히 지켜주는 산에 신령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제사 지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고 이분이 너희들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쭉 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복음이 능수능란하게 적용될 수 있죠. 다양하게 복음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맞을 거예요. 예. 자, 예. 기도하고 예, 마치십시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이 집사님?
아니, 없습니다. 예.
예. 기도하십시오.